안녕하세요. 그룹 내 관계사끼리 서비스를 주고받는 일. 정말 흔하죠. 근데 이 서비스 대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그룹 내 서비스, 뭐 소위 IGS, 인트라 그룹 서비스라고 하는 이 가격 설정의 기본 원칙하고요. 또 핵심 위험 요소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룹 내 서비스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좀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이제 그룹 내 관계사끼리 뭐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주든 자회사끼리 주든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지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경영 지원이나 IT, 회계, 법률 자문, 또 기술 지원 뭐 이런 것들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그렇군요. 그럼 그냥 관계사끼리 뭔가 해주면 다 서비스인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나요?
아,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가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었는가 이 점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수혜자 효익, 베네핏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만약 그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그 서비스를 받는 회사가 스스로 그 일을 했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서라도 해결했을 활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3자였어도 돈 내고 썼을 만한 서비스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관련 없는 제3자라면 기꺼이 돈을 냈을 만한 서비스여야 하고요. 뭐 직원이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물리적인 형태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 건 청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또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효율이 없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비용은 애초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와, 그렇군요. 기본 원칙이지만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효액에 있는 서비스라는 게 확인됐다고 치고요. 이제 가격을 정해야 할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접근법은 뭘까요?
네, 대부분의 그룹 내 서비스 대가는요, 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총 비용에다가 적절한 이익, 즉 마크업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이게 국제적인 기준인 정상 가격 원칙, 암슬랭스 프린시플에도 부합하는 방식 중 하나죠. 생각해 보시면 독립된 회사끼리 거래할 때도 당연히 원가만 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죠.
네, 이익을 남기는 게 정상이니까요.
총비용 더하기 마크업.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럼 총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나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건비, 뭐 급여, 상여, 복리후생비 이런 직접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 예를 들어 임차료나 통신비, 소모품위 같은 간접비, 마지막으로 출장비처럼 실제 발생한 실비가 있겠죠.
아, 근데 여기서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간접비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랑 직접 관련 없는 비용까지 막 포함될 위험은 없나요?
아, 정말 예리하신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총비용을 산정할 때 가장 큰 싸움이 마크업 비율 그 자체보다도 바로 이 비용 범위, 커스트 베이스,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수혜자에게 효익이 없는 비용,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주주활동 비용이나 중복활동 비용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만약에 로열티 계약처럼 다른 거래를 통해서 이미 대가가 회수되고 있는 비용이 있다면 이건 이중 청구가 되니까 서비스 비용에서는 빼야 합니다.
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처럼 이 비용 범위 설정부터 잘못되면 전체 계산이 그냥 다 무너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그럼 비용 범위가 잘 정해졌다고 가정하고요. 다음 단계인 마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것도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크업. 그러니까 적정 이익률을 얼마로 할지가 또 하나의 큰 과제죠. 여기서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접근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뭐랄까 좀 단순 지원 성격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격리 업무 지원이나 인사 관련 단순 처리 업무 같은 그런 백오피스 서비스요. 이걸 저부가가치 용역, low value adding IGS라고 부릅니다.
저부가가치 용역이요? 네.
네. 이런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서는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많은 국가에서 한 5% 정도의 마크업률을 적용하는 것을 일종의 간편법, 세이프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고요. 또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건 아니라서 개별 국가 규정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5%가 우리 상황에 좀 안 맞는다, 혹은 더 낮거나 높은 마크업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분석, 즉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벤치마크 분석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벤치마크 분석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랑 유사한 서비스를 전혀 관계없는 제3자 회사들이 서로 거래할 때 어느 정도의 이익률, 즉 마크업을 적용하는지를 시장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 부가가치 용역이 아닌 다른 모든 서비스, 예를 들면 뭐 핵심 기술 지원이라든지 중요한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이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서 정상 가격 범위 내의 마크업률을 찾아서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 지원 업무는 5% 간편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중요한 서비스들은 시장 수준을 조사해서 마크업을 정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주된 업무에 그냥 딸려가는 부수적인 서비스니까 마크업 없이 그냥 원가만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마크업 적용이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무당국은 거래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지 뭐 부수적이라는 딱지 하나로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아요. 독립된 회사였다면 과연 마크업 없이 원가만 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제3자였으면 당연히 이익을 붙였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제 대가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제3자 가격 비교 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이거랑 유사한 접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 우리 그룹이 관계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서비스를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게도 제공하고 있다면 그 제3자 가격을 그대로 내부 거래에 적용하는 거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계 유지보수 서비스를 외부 업체랑 우리 자회사 모두에게 시간당 3만 원에 제공한다면 이건 뭐 완벽한 비교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완벽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룹 내 서비스는 보통 그 그룹 특성에 맞춰진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때문에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두 번째 방법, 즉 원가 가산 방법과 유사한 접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총비용 플러스 마크업 공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는 또 세부적으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말씀하셨던 직접 부가 방식과 간접 부가 방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직접 부가 방식은요,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시간이나 활동량을 기준으로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을 제공한 엔지니어의 시간당 원가, 그러니까 직접 인건비에다가 배분된 간접비를 더한 금액에 마크업을 더해서 시간당 단가를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투입된 시간을 곱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 매니저급 엔지니어의 시간당 단가가 마크업 포함해서 한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 달에 A 자회사를 위해서 50시간을 일했다면 10만 원 곱하기 50시간 해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거군요. 이 방식은 뭔가 서비스 제공량하고 대가 간의 연관성이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리성을 인정받기가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그 간접비 배분이라는 문제가 남아요. 그 엔지니어가 사용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뭐 공통으로 쓰는 소프트웨어 비용 같은 간접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시간당 원가에 반영했는지 그 근거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인 간접 부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세무조사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간접 부가 방식은 주로 여러 관계사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는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의 재무팀이나 인사팀이 여러 자회사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죠. 이때는 재무팀 전체 운영비용, 즉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거에 마크업을 더한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총액을 각 자회사에다가 합리적인 배분 기준, 엘로케이션 키에 따라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배분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각 자회사의 매출액 비율이나 아니면 직원 수 비율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분 기준이 세무당국의 주요 타겟이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 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요. 또 그 기준이 정말로 서비스 수혜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종류의 본사 지원 비용을 그냥 단순히 매출액 비율 하나로 다 배분한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본사 지원을 그만큼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아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간접 부과 방식을 아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써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첫째, 가능한 비용은 최대한 직접 귀속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회사 지원에만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는 당연히 직접 그 자회사 몫으로 가야죠. 둘째, 만약 간접비를 배분해야 한다면 그 비용의 성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IT 지원 비용은 뭐 사용자 수나 사용량 기준으로 하고 인사 지원 비용은 직원 수 기준으로 배분하는 식으로요. 그냥 단일 기준으로 모든 걸 퉁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배분된 비용 전체가 부인될 수도 있어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게 단순히 비용 정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합리성을 입증하고 문서화하느냐. 이게 완전 관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문서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가 설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또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더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주 비용 패스스루 코스트 문제입니다.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비용을 그대로 관계사에 넘길 때 이 비용에도 마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비 그대로 전달만 해야 하는지 이게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꼭 확인이 필요하고 제3자 거래 관행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주 비용에도 마크업을 할지 말지 정해야 하는군요. 네.
둘째, 출장비 같은 실비, 액추얼 엑스펜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업 대상 총 비용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별도 실비로 처리할지 이것도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제3자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려해야 하고요.
실비 처리 기준도 중요하군요.
셋째, 총 비용 포함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은 물론 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이지만 수혜국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 뭐 예를 들어 과도한 접대비 성격의 비용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면 결국 받는 회사만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아, 받는 회사 입장에서 손금 인정 여부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넷째, 아까 말씀드린 저부가가치 용역 5% 마크업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필요하면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서 다른 마크업률을 적용할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번 설정한 단가나 비용 배분 모직을 계속 그대로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년 급여도 오르고 비용 구조도 변하잖아요.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토와 필요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 않고 그냥 제품 가격에 좀 얹어서 받는 식으로 처리하는 건 어떤가요? 관리도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세무당국은 각 거래를 독립적으로 보거든요. 제품 가격은 제품 가격대로, 서비스 대가는 서비스 대가대로 각각 정상 가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가를 제품 가격에 슬쩍 숨기는 것은 이전 가격 규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의 가격을 산정하고 준빙해야 합니다.
상계는 괜찮다고 하셨죠?
네, 물론 대금을 주고받을 때 상계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설정 자체를 뒤섞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그룹 내 서비스 가격 설정, 이게 단순히 내부 비용 정산 문제가 아니라 국제 조세와 이전 가격 규정 준수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합리적인 비용 범위 설정, 적절한 마크업 근거 확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문서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적정 마크업률을 찾기 위한 벤치마크 분석이라든지 또 복잡한 간접비 배분 방식의 합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것도 문서화하는 작업 같은 것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룹 내 서비스 거래는요. 세무당국이 이전 가격 조사를 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들여다보는 정말 단골 메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룹 내 서비스 가격, 특히 비용 배분 기준이나 마크업률의 근거는 세무당국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